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받기 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여 내가 속한 가족과 직장과 교회의 고개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아니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표적과 또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또 목적이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하기를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러한 표적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와 여금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본다면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하고 그리고 그분이 곧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이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들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과 일들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는 보통은 후손하면 누구의 후손인가요? 여자의 후손인가요? 남자의 후손인가요? 남자로부터 그 씨가 주어지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그냥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성경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새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가 태어나면 뭐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그죠? 혼인을 하기 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까? 성경은 기록하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분이 되셨고요.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따르면 모세가 곧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모세를 그림자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또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구약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돗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실은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길이 험난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때 무엇이 나옵니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물린 자마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볼 때마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이 뱀을 달아서 장대를 놀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살았습니다. 아픈데도 보지 않았으면요? 죽었어요. 그러나 강제로라도 좀 목을 풀려서 눈을 부드러 쳐다보게 했다면 그걸 본 사람 다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나도 뭐하리라? 장대에 달려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뭐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만에 어때요? 나와서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타이틀만.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음부라고 하는 무덤에 갇혔다가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구약성경이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이 이사야서에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모습을 표현할 때 도저히 사람의 얼굴 같이, 사람의 모습 같이 보이지 않았을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수많은 기록들이 이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결국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그 주보에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희나 성경 믿지 나는 성경 안 믿어.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를 줬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열두 제자와 500여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근데 바울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모두가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자기 목숨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을 믿을 때에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한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도 보내신 만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과 하나님이란 사실과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을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생명을. 그래서 생명,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생명은 무엇이냐? 이 생명은요, 헬라어 성경 원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에. 한 번 더 시작. 조에. 할렐루야.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조에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생명과 영생으로 번역합니다. 생명과 영생이란 두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생 이 한 단어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다시 한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명과 영생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조회는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음 같이, 조회, 이 조회가 있음 같이, 이 조회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게 하고, 이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우리 질문하잖아요. 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소원이? 야,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부활하시기 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한번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곧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회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회에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 내가 생명을 받았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따라갑니다.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명을 내가 얻었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죠?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우리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의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겉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영의 사람. 따라보면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할렐루야. 혼을 가지고,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한 번씩 뒤에 설명하면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입니다. 영. 그래서 주님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막 다시 태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의 거듭남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 영의 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과거 내가 거듭나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의 본성, 죄악의 본성과 죄악의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은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이 속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의식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우리 보라자당도 세례를 받았지만 원래 세례의 성경적인 원어는 뭐냐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물속에 담글 때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뭐냐? 세례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해요? 너에게 침례,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침례,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까? 그거는요. 우리 속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침례 의식이고 세례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의식과 세례 의식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본성과 죄 안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는 뭐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고 세례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왜 보면서 웃습니까? 과거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과거가 막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난 과거가 없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볼 때 어떻게 손을 바라볼 때 나는 과거가 없어요 하는 순간 과거가 생각나지만 진짜 나 여기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사람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난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환경으로부터 억눌림과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형성되었건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줄 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가 보람이에 대한 막 미운 감정이 막 생길 때, 과거 일로 인해서 막 생겨날 때, 뭐라고 말할 때? 나는 새로운 비전을 있다. 나는 새로운 한정을 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안에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도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내 안으로부터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나를 통해 밖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창조주신 그분의 가족이 됐고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나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들이 되게 하셔서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과 아들이 되게 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모든 복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인 복이 누구에게요? 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첫 번째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이 생명의 지금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 온몸, 가족, 가족이 되고 또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과 진노의 저주의 값을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의 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평화와 샬롬과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받아야 될 복이 우리의 유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 저주, 심판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없어요. 믿습니까? 더 이상 받아야 될 심판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께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요.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그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지 이미 심판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심판과 저주의 값은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질병,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야 될 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질병에 대한 값도 지불하셨다 안 하셨다? 할렐루야. 질병에 관한 값을 지불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습니다. 가난에 관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말씀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혹이요. 이 땅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한번 네 번째가 즐거웁니다. 시작.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생명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백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 그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다른 생명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목숨 붙어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면 그 생명이요. 여러분의 뼛속.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포 조직, 여러분의 이 모든 이 구석구석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 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인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내 뼛속까지, 내 이 세포 조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믿음으로요, 감기에 한번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선언을 해보시고,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바른 의식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기가 떠나고 여러분 안에 질병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정확한 믿음과 이 생명 안에만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거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여러분 입으로 선언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실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 최종적인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최종적인 그 모습은 어디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는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믿습니까? 몸과 살이 있고요. 힘들고 아프고 졸리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말 그대로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에게로 무엇이 부어집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단과 함께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해나가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자 예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자격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이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대로 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에서 말한 대로 말하고 말씀에서 말한 대로 행하고 말씀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수준이 바로 뭐냐?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뭘로 새롭게 합니까? 거듭났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 혼의 영역인 마음과 생각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말씀을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수준의 삶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구원의 의무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정도예요.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자 병든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문제를 구원하고 그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 그냥 이렇게 물타리한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성숙해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우는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 성숙한 자는 뭐예요? 가난아이처럼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쉽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막 감기에 걸렸어요.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콜록콜록하고 감기에 걸렸는데. 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비록 감기가 지금 상태는 아프고 감기가 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픈 존재예요? 아니면 나은 존재예요? 치유하고 나은 존재죠. 말씀의 통찰력으로 본다면 그래야 그래요. 현실을 딱 본다면 뭐예요? 지금 아파요. 감기가 있고 막 콜록거리고 아파요. 현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 약속하신 통찰력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이미 뭐한 존재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낫고 고침받은 건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 안에서 이걸 보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나 아파 죽겠네, 기침나 죽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침의 증상은 사라져라. 라고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걸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몸안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보람 자매한테. 감기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감기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감기 증상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사라졌다고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숙한 자는요,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반복하고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말씀하신 이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진 그 위치와 내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선언하는 존재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그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뭐하라고?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의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고 그분의 보호와 지혜, 의로움, 거룩함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왕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존재입니다. 자, 그 저기 주보에 보면 그 첫 번째 말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과 관계, 감정, 시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에 있는 어떤 상황이 됐건, 관계가 됐건, 감정이 됐건, 시간이 됐건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끌려다녔단 말이야. 상황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관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고 시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가다 보면 주일날 바쁘다고 딴 일 있다고 이렇게 예배를 가끔 이렇게 빼 잡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다는 거 그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못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도요 나머지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시간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말하면 그게 뭡니까? 법이죠. 왕이 말하면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생명 안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 안에서 분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 안에서 내가 뭐 하면 선언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다스려진다 안 다스려진다. 다스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생명 안에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그냥 배 타고 갈 게 어때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곧이 주무시잖아요. 배가 얼마만큼 요동쳤냐면요. 뭐였어요? 요동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번에 망상 해수욕장 가서 텐트를 쳤는데요. 이번에 좀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아, 얼마나 막 태풍이 부는데요. 옆에가 그 동해안 보면은 정동진에서 망상으로 해서 다 기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기차가 꼭 지나갈 때 거기서 이렇게 나팔을 본 줄 모르겠어요. 빵!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동해안 바람이 태풍이 부는데, 어우, 태풍 같은 태풍이 부는데 얼마나 세게 부는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텐트가 찢어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한번 휘몰아치면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어요. 와, 나는 정말 존경했어요. 우리 육시 가문의 두 사람, 우리 육단의 육성. 아, 그냥 과거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제주도 갔다 올 때, 저 세월호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배 타고 나오는데 얼만큼 풍랑이냐면요. 그 원양어선을 탔던 그 장로님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파도가 쳤는데 배가 이렇게 들렸다가 내리치고 좌우로 흔들리는데 아마 세월호를 보고 그 배를 탔다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요동치냐면 사람이 둥 떴다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60기관 3명은요. 한 10분, 15분 되니까 다 너무 잠을 잘 자서 막 굴러가면서도 깨지 않고 한 3시간 잠을 푹 자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냥 잘 것이 아니라 단잠을 잤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을지 맨날 잠을 잤어요.
안 들렸어요, 기차 소리.
기차 소리.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죠. 바람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너무 잘 잤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막 이 소리가 날라오는 것 같은 게 긴장이 되고 막 또 깨고 또 깨고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육신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바도가 치고 막 요동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곧이 뭐 하셨어? 거기서요?
잤어요.
주무셨잖아요. 아, 우리 그냥 박수 보는데 예수님은 아,
너무 잘 잤어요.
그죠?
졸리면 자야죠.
두 번째 나는 찜질방에서 부산에. 아. 야, 저는 나중에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바로 지나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잤던 자리가 그 황토 알갱이처럼 이렇게 자는 곳인데 사람이 별로 움직이면 막 바삭바삭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난간 주변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잤거든요. 야, 역시. 두 사람 반참 잤다. 꿀잠을 해요, 꿀잠을.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네. 어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게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 속에 하나님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들렀던 곳이 꼭 반드시 들어야 했던 곳이 여수의 애양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했던 그 장소를 우리가 들렀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들을 최초로 선교사,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죠? 동네에 있으면 쫓겨나서 전염될까봐 쫓겨났고요.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들을 막 불러 치고 때리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것처럼 막 몸이 썩어서 고름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볼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애양원이에요. 여수에 있던 곳. 섬 가장 끝자락에 있잖아요. 거기서 돌보기 시작했고, 이대 목사가 누구냐?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누구의 환자가 이 막 발에 고름이 막 넘쳐나니까 목사님이 뭐 했어요? 그걸 입으로 막 그 고름을 빨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환자 보자. 병벌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 간증을 해요. 이렇게 라이브 살아계시니까. 그 입을 다 고름을 빨아내서 사실 뭐 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없지만, 손양원 성목사님은 영으로 기능하고,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가 더럽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래서 고름을 다 빨아내고 사랑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땠어요?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뭐예요? 두 아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너무 낙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리죠. 살려내서 뭐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마저 죽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던 그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면서도 혼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나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또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얘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나요? 그죠? 원수마저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사랑해서 아들을 삼고, 결국에는 그분의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또 목회를 하시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가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옛날 그 어르신들은 말하기는 내 원수는 누구예요?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원수 같은 양반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나 그 모든 원수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인식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조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이 생명이 우리로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죠? 감옥에 잡혔을 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번역할까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천사가 와서 뭐예요? 그 옥문을 열고 그냥 그들을 꺼내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자유와, 생명 안에서 승리와,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모아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 안에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과 아들이 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조의 생명이 얼만큼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이제 인식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계세요. 나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었지만 영광의 왕을 통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이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롭게 오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없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과 그렇다 우리 감정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이 상상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영 안에서 오늘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무서운 나라,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오늘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나의 삶을 구원하는, 이 생명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요.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아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생명 안에 생명이 있는 가운데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주고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오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승리자이거나 이제 나는 압니다. 영광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이제 나는 아닙니다. 우리 주신 승리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승리하고 영광의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환경이나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광 영광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찬양이 제가 좋아서 Jesus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을 얻으신